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요, 이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브리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브리라고 부른 데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가 이방인이자 나그네였던 셈이죠.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들에 대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나 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방인인 룻을 만나보려고 해요.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보아스까지 등장해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또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가, 그리고 또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두루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네요. 나오미도 내 딸아라고 부르는데, 나오미가 부르는 것은 시어머니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아스와 룻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남조선에서는 어린 사람에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풍습은 없지만, 본인을 가리켜서 이 아저씨가 아니면 이 아줌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딸이라고 부른 것 아닐까요?
맞아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의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에서도 보통 여성은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남성의 경우 20세에서 30세 이상을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인들도 무척 많았어요. 그러면 남성이 재혼을 했는데 여성이 허천일 경우도 있어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지요.
20세가 넘으면 군대에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남성이 사회적으로 성숙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세가 넘어야 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셨고 요셉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룻도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압에서 결혼을 하고 10년 뒤에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결혼 정년기였던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아마 지금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보아스는 40대에서 50대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룻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네. 어쨌든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을 때 젊은 여인이 먼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신이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밭에 있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다니며 여기서만 주어라.
룻과 소녀들이 준 이삭은 실제로는 주인인 보아스의 재산이었어요.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동전 한 푼이라도 흐트러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너그러운 주인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져주는 일은 없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나는 곡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룻에게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생각하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이 식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젊은 남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죠. 이 말을 들은 룻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최소한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나오미와 자신의 목걸이가 해결이 됐고 또 모압 여인이며 보호해 줄 남자가 없는 과부라는 신분 때문에 남자들에게 해를 입을 걱정도 사라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일꾼들이 길어다 넣은 물을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고 했어요.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심하게 갈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룻은 어디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지도 모를 테고 물을 찾으러 갔다가 금방 날이 저물어 이삭을 얼마 못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보아스는 룻의 그런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우물물이 무척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물이었나 봅니다. 훗날 룻의 증손자인 다윗이 이 물맛을 잊지 못해서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용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한때 몹시 목이 말라 즐겨 마셨던 베들레헴의 우물이 갑자기 그리워졌나 봐요.
아, 그때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정말 꿀맛이었는데 지금 딱 한 모금만 마시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생기는 근심도 사라질 것 같단 말이지.
아마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사들 중 세 명이 적군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까지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말로 인해 귀한 동료들이 목숨을 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다짐을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다 보니 그 영향력이 중손자인 다윗에게로 흘러갔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이방인인 자신에게 보아스가 베풀어준 호의가 룻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이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혹시 두 분은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제가 받은 허위는 아닌데요. 오늘 집을 나서는데 한 어르신이 짐을 잔뜩 들고 가시더라고요. 무거워 보였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학생 두 명이 어르신의 짐을 버스정류소까지 들어드리는 것을 봤어요.
저는 낙담이 되는 일이 있어서 한동안 축 처져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쁜 꽃다발이 배달되어 왔어요. 누가 보냈나 봤더니 제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기운내라고 친구가 보내줬더라고요. 꽃을 보내준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낙담하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알아봐주고 그것을 채워줬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루트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사회처럼 폐쇄적인 곳에서 처음 발길을 내디딘 룻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아스의 따뜻한 말은 룻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기는 가난한 과부이며 보아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보아스가 주었던 호의는 자격이 필요한 호의가 아니었어요. 루시의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루스에게 베푼 호의였어요. 루시 한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하나님을 따른 것뿐이었어요.
보아스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룻의 용기가 자신의 어머니인 라합을 떠올리게도 했었겠죠. 어쨌든 보아스의 기준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만으로도 호의를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베푸는 은혜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풀어준 호의가 룻이 행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이 말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룻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날개아래 보호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표현이 나온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애굽의 정사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큰 몸집과 강한 힘을 가졌지요. 독수리의 발톱은 무거운 거북이를 들고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며 부리는 철망을 찢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보호는 세계 최강이라는 애굽의 근대를 뛰어넘고 무서운 홍해 바다의 파도마저 멈추게 하는 아주 안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보호입니다. 바로 그런 보호 아래로 룻이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여호와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난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1절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아다니는 훈련을 해야 할 시기가 됐을 때 새끼를 입에 물고 높은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끼가 있는가 하면 아직 날개가 덜 자라 날개를 펴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땅으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 밑으로 들어가 자기 등으로 그 새끼를 엎는다고 합니다.
강하게 키우지만 절대 새끼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네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피난처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말씀들도 찾아볼게요. 먼저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계속해서 시편 91편도 읽어보도록 해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후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니이로다.
시편 91편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도 많이 암송되었던 시편이라고 해요.
전쟁이 벌어지면서 최신식 대포라든지 기관총 그리고 각종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가 등장하자 연합군 쪽에서는 참호를 파고 오랫동안 독일군과 대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가스, 폭탄과 지뢰 그리고 기관총 등으로 함께했던 전우들이 죽어나가던 위험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낭송했던 시편이 바로 91편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짐을 노래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전염병과 화살, 전쟁과 모든 두려움에서 보호하십니다.
부모님과 고국을 떠나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라로 오게 된 룻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의 걱정거리는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일단 생계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또 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방인 과부였고 힘이 없고 가난했던 룻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미리 다짐을 받아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온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베푼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사랑하는 북자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어요. 처음 이삭을 줍기 위해 길을 나설 때 룻은 정말 눈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곧 용기를 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절대 금기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먹고 살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이 내딛은 믿음의 한 걸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맞아요. 믿음은 문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 위해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룻은 그것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북자선 신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배워주세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한다고 배워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일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서준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련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저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 서준 자매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진짜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그런데 혹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그런 적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특별히 뭐 어떤 격식이나 뭐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 그냥 24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 들 때 그냥 하나님한테 이제 대화하듯 그냥 던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설린 네. 자매님 뭐 기도할 때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줘서 고마워요. 뭐가 있나요? 그게 부담스러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뭐 방식이 있는지 뭐 형태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귀한 나눔에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올린 대표에서 백 예언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가 마음 모아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민족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조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서륜 자매님, 이현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넣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좀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다른 종교는 나와 다른 관련이 없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내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좋겠다.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것이겠네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보이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면서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자녀의 신분으로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처음 말을 거는 행위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네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기도가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기도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한데 바쁘고 힘들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렇군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인데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승리의 비결이 참 신기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기도에 팔이 내려오면 지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신기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두 분이 참 핵심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밀려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끝없는 세상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면서 인생이 거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그 인생은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거센 물결이 치고 때로는 작은 파도가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나를 삼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은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애굽에서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애굽에서는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걸 알고 무척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이런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를 건너려다가 전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며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거기가 또 어딥니까?
광야였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것이요. 또다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양식이 있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이 지역을 못 지나간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거비를 넘어가면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새로운 거비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계속되니까요. 좀 살만하다 싶은 순간에 또다시 아말렉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서럽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산 넘어 산입니다.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큰 위기가 한번 왔다고 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위기 한 번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격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또 네 번 오면서 자꾸만 누적이 되면 결국엔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어요. 겁이 하나를 넘어가도 또 다른 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좌절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저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인데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편안함을 주시니까요.
아멘입니다. 위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모세는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밑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다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참 든든했을 것 같아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이 연합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나와서 또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대적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연합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를 하니까 이제 외로운 거죠. 외로울 뿐만 아니라 지쳐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오래 하면 지칩니다. 팔이 내려와요. 들고 있는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내려올 때마다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점 지거나 죽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칼에 맞는 게 보이는 거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모세 팔이 내리니까 이상하게 역전이 돼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들어올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것을 산 위에서 보고 있던 모세가 느끼는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그거 보면서 팔이 아파서 내리고 싶은데 내리면 백성이 지니까 내리지도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힘들고 지쳐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기도한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아멘입니다. 말씀만 보면 여호수아가 잘 싸워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투의 최전방은 기도의 자리였어요. 우리 서륜자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의 말씀 읽어줄래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누리라.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가 탁월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 가족의 인생도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분과 비교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티끌과 같은 존재잖아요.
맞아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랍네요.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삼기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였네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고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의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 있게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멘.
마음에 우리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이나 감동함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주변에 많이 부탁하면서도 정작 제 개인적인 기도는 중보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무지함과 교만함이 있었음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함께 기도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인데 그걸 혼자 버티려 했던 제 모습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귀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윤자매님 좀 나누시겠어요?
저는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받기를 바라면서 항상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되지 않았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귀한 나눔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용납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약된 아침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존재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위기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존귀한 인생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한민족의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 우상 숭배가 이미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민족 가운데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똑똑똑 신봉 왔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며 기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한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 같은 밝은 길이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